VOA 세계뉴스입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은 오늘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긍정적 입장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나토 우크라이나 협의체라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과 더 많은 군사적 지원, 나토 가입 관련 공식 조건들의 완화를 약속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회의에서 발표될 공식 성명이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노정에 긍정적이고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나토가 이번 정상회의에서 자국의 가입을 위한 조건 등을 분명히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관련 공동성명의 문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나토 회원국 자격을 얻기 위한 과정을 가능한 한 명확하고 빠르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러시아 상원의장과 만나 양국 간 강력한 유대 관계를 재확인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발렌티나 마트비엔코 러시아 상원의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지난 3월 러시아 국빈 방문 중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양국의 포괄적 전략적 조정 심화와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에 관해 새롭고 중요한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 관계의 발전은 각각의 국가와 국민의 근본적 이익을 바탕으로 이뤄낸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입법 분야 협력이 양국 관계의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입법과 국가 통치에 대한 경험 교류를 강화하고 입법기관 간의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자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트비엔코 의장은 양국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면서 지난 3월 시 주석의 국빈 방문은 양국 관계 발전에 강한 자극을 불어넣었다고 화답했습니다. 마트비엔코 의장은 이날 회동 뒤 러시아는 중국의 견고하고 믿음직한 우호적 어깨를 믿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가 오늘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태국과 미얀마, 라오스 외교장관만 참석했을 뿐 아세안 주요 회원국 외교장관들이 불참했으며 일부 국가들은 장관급 아래 대표를 파견했습니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미얀마에서 계속되는 유혈 사태와 관련해 2년 전 합의했던 평화계획 이행에 실패한 미얀마 군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레트노 마루스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은 개회사에서 미얀마에 대한 직접적 언급 없이 아세안이 신뢰를 얻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아세안의 통합과 중심적 위치를 유지해야만 이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이 이끌던 민주주의 민족 동맹 NLD가 압승했던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서 이듬해 2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이후 반대 세력에 대한 무력 탄압을 이어온 미얀마 군정에 대해 아세안은 고위급 회의 배제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 친강 중국 외교부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하고 대신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오늘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만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빌뉴스를 방문한 윤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한국은 나토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나토 등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 사안이라면서 핵 비확산과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한국 나토 간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 논의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적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국제사회가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나토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대서양 안보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의 인태지역 국가들과 나토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신현지입니다.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두 부장이 이틀 연속 미군 정찰기의 자국 상공 침범을 주장하며 군사적 대응을 시사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북한의 긴장 고조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한 핵협의그룹 NCG의 첫 회의가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립니다. 내일 북한은 흐린 가운데 모레까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1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틀 연속 미 전략정찰기가 북한의 배타적 경제수역 상공을 침범했다며 군사적 대응을 위협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1일 새벽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발표하고 미 공군 전략정찰기가 북한 경제수역 상공을 무단 침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구체적으로 지난 10일 미 공군 전략 정찰기는 5시 15분부터 13시 10분까지 강원도 통천 동쪽 435km 해상 상공에서 경상북도 울진 동남쪽 276km 해상 상공 간 한반도 동해 북한 측 경제수역 상공을 8차례에 걸쳐 무단 침범해 공중 정탐 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자신이 위임에 따라 군의 대응 행동을 이미 예고했다며 반복되는 무단 침범 시에는 미군이 매우 위태로운 비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또 대한민국 군부는 또다시 미군의 앞장에 나서 한미의 정상적인 비행 활동이라는 주장을 펴며 주권 침해 사실을 부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공역과 관련한 문제는 북한과 미군 사이의 문제라며 대한민국의 군부 깡패들은 주제넘게 놀지 말고 당장 입을 다물어야 한다고 막말 비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동일한 미 전략 정찰기 기동 상황을 전날인 10일 밤에도 담화를 통해 비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특히 북한 공군의 대응 출격으로 미 공군 정찰기가 퇴각했다가 오전 8시 50분께 강원도 고성 동쪽 400km 해상 상공에서 또다시 북한의 해상 군사분계선 상공을 침범했고 북한군이 미군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240해리 이상의 탐지 반경을 가진 적대국의 정찰자산이 북한의 200해리 경제수역을 침범하는 것은 명백히 북한의 주권과 안전에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1해리는 1.86km입니다. 김 부부장이 200해리 경제수역을 언급한 것으로 미뤄 북한이 주장하는 경제수역은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입니다. 한국군당국은 김 부부장의 이딴 담화를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의 11일 국방부 정례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한 곳을 비행했다고 해서 그걸 침범했다고 표현도 하진 않는데 그러한 것을 빌미로 삼아서 무엇인가를 주장하는 것은 그들의 내부적인 목적이 있을 것이고 또 뭐 도발 명분을 축적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국제법상 12해리까지인 영해와 달리 배타적 경제수역은 통상 무해 통항권, 즉 선박이 연안국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자유로이 항해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공해입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김동엽 교수는 북한은 자신이 선포한 경제수역 상공을 방공 식별구역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한국 방공 식별구역을 설정해놓고 타국 항공기가 사전 통보 없이 진입하면 대응 출격 후 경고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1977년 6월 공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수역에 관한 정령은 공화국 해당 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외국인들과 외국 선박, 외국 항공기 등이 경제수역 안에서 고기잡이와 시설물 설치, 촬영, 조사, 측정, 탐사 개발과 그 밖의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는 행위들을 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북한은 김 부부장 담화에 앞서 10일 새벽 국방성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담화에선 미 정찰기들이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김 부부장의 담화는 영공 침범이 아닌 경제수역 침범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눈에 가시로 여기는 미한 정찰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성 대변인 담화에서는 영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영공을 침범한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애매모호한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표현, 그걸 갖다 끌어다 붙인 것 같아요. 자기들의 주장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기 위한 궁색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부부장의 연 이틀 담화는 이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전승절로 주장하는 오는 27일 한국전쟁 정전 협정일을 앞두고 내부 결속을 높이기 위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 학부 김진무 교수입니다.
북한 내부가 워낙에 안 좋고 이제 한미일 공조체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강화되고 있으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외부의 어떤 위협을 높여갈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대내 긴장 조성을 위해서.
북한이 대외 무력 과시와 김정은 위원장의 업적으로 내부 선전에 활용하려 했던 군사정찰 위성 발사 실패와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부 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미 공군의 한반도 정찰 활동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북한 최고 지도부 차원에서 새삼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온 것은 초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군사정찰 위성이 대실패를 했고 게다가 이 위성 자체가 지금 한미정보당국에서 군사적 효용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 이상 북한으로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지도력에 상당히 리스크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북한이 지금 이런 긴장의 고조를 위해서 또 다른 도발카드를 꺼내야 되지만 당장 지금 할 수 있는 건 없다.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이제 말폭탄으로 이어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김 위원장의 위임에 따른 김 부부장의 담화라는 점에서 북한이 모종의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국제관례상 북한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활동하는 미 정찰기를 격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직접 요격은 아니더라도 해안가에서의 대공 미사일 발사 훈련 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 부부장은 이번 두 건의 담화에서 한국을 비난하며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으로 호칭했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등 회담 관련 사항, 남북 합의문, 국내외 언론이나 제3자 발언 인용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식 문건과 관영 매체에서 대한민국 또는 한국이라는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대남 비난 메시지 차원에서 대한민국을 언급한 것은 최초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전엔 한국을 남조선 또는 남조선 괴뢰 등으로 지칭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한국을 같은 민족 또는 통일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반영된 겁니다. 하지만 김 부부장이 김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발표한 담화에서 직접 대한민국 표현을 사용함에 따라 북한이 한국을 별개의 국가로 보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반도 정세가 악화되고 대남, 대미 협상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북한의 대남 정책이 적대적 공존의 무게를 둔 두 개의 한국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홍민 박사입니다.
북한이 한국을 일종의 작전 대상화 또는 자신들이 방어하거나 공세를 펼칠 수 있는 그런 대상화된 국가가 된 거지 더 이상 민족이라든가 이런 남북관계적 특수성으로 이제 보이는 대상이 아닌 거죠.
구병삼 대변인은 최근 북한 외무성이 현대아산의 방북 계획에 거부를 표명했고 김여정이 대한민국을 지칭한 일련의 움직임에 정부는 북한의 의도와 향후 태도에 대해 예단하지 않고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미군 정찰기의 영공 침범을 주장하면서 격추를 위협한 것에 대해 긴장 고조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제 조건 없는 대화 의사를 다시 한번 밝히면서 북한이 외교에 관여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미군 정찰기 격추를 위협한 데 대한 질문에 북한이 긴장고조 행동을 자제하고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I would just say that we would urge the DPRK to refrain from escalatory actions and again call on it to engage in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밀러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외교에 전념하고 있으며 전제 조건 없는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관심을 여러 차례 분명히 밝혔으나 안타깝게도 북한은 의미 있는 방식으로 대화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10일 국방성 대변인 담화에서 최근 미군 정찰기 IC-135 U-2S와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가 동해와 서해상을 비행하며 공중 정탐 행위를 하고 영공을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공군 전략 정찰기가 조선 동해상에 격추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같은 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도 미군 공군 전략 정찰기가 북한의 경제수역 EEZ 상공을 침범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면 분명하고도 단호한 행동으로 대응할 것임을 위임에 따라 반복해 경고한다고 위협했습니다. 한편 밀러 대변인은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과 관련한 질문에 이것은 블링컨 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제기된 문제라고 확인했습니다.
I would say this is an issue that came up in our conversations in Beijing when the secretary traveled to Beijing to meet with Chinese government officials and we continue to believe that China
우리는 북한이 긴장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설득하는 것을 돕기로 중국이 선택한다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계속 믿고 있다며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14일 개최되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에서 북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 회담에 대해서는 미리 밝히고 싶지 않지만 그 문제는 우리가 외교 활동에서 자주 제기하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ARF는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영내 다자 안보 협의체입니다. 대니엘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7일 전화 브리핑에서 이번 ARF 회의에서 북한이 대화에 나서도록 미국이 설득할 것이냐는 질문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어떤 만남도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의제에 포함될지에 대해서는 영내 평화와 안정에 있어 이 문제들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국방부는 미군 정찰기가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태평양 공군은 미한일 3국이 영내 어떤 위협도 저지하고 격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입니다.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미군 비행기가 자국 영공을 침범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단순한 비난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미국은 언제나처럼 국제법이 허용하는 모든 곳에서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항해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의 이러한 발언이나 위협에 대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always remains committed to safely and responsibly flying, sailing, operating anywhere that international law allows and alongside our allies and partners.
그러면서 우리는 국제 수로와 영공 등 어디에서든 책임감 있고 안전하게 운항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태평양 공군은 이날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미국은 이동의 자유와 국제 영공의 다른 합법적인 이용을 장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태평양 공군 공보실은 1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계속 한국과 양자간 그리고 한국, 일본과 3국 간 협력해 미국과 이 지역에 배치된 미군 또는 동맹에 대한 어떠한 위협도 저지하고 필요할 경우 격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10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내고 최근 미군 정찰기가 북한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미 공군 전략 정찰기가 동해상에 격추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위협했습니다. 이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도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 공군 전략 정찰기가 북한의 배타적 경제수역 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성준 한국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10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곧바로 북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한 핵협의 그룹의 첫 회의가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리는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확장 억제 공약에 대한 미국의 진지함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핵 전략에 대한 미국의 생각을 더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폴 본스타인 전 미국 국방대학교 선임연구원은 10일 미한 핵협의 그룹 NCG의 첫 회의 개최와 관련해 미국이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매우 진지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국방장관실 핵 억제 정책 담당 선임 보좌관을 지낸 번스타인 전 연구원은 이날 VOA와 전화통화에서 지난 4월 미한 정상회담과 워싱턴 선언 채택 이후 상당히 빠른 시일에 이번 회의가 열리는 것에 의의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The significance of the meeting is that it comes so quickly after the presidential summit and the adoption of the Washington Declaration in April.
번스타인 전 선임 연구원은 이어 양측 모두 첫 회담에 대해 현실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NCG가 달성하고자 하는 바와 운영 방식 그리고 실질적인 작업을 시작하기 위한 경로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확보하는 것이 이번 회의의 목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이 회의는 핵 위기 해결을 위해 미한 양국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와 관련해 한국의 우려와 바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시작하고 협의체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오는 18일 서울에서 핵협의 그룹 NCG 첫 회의를 열고 대북 핵 억제 강화를 위한 협의에 본격 착수한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8일 밝혔습니다. 핵협의그룹 창설은 지난 4월 미한 정상회담의 합의사안입니다. 두 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대북 핵 억제 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 협의체계, 공동기획과 실행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 미국 측에선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과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정책조정관이, 한국 측에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공동 주재합니다. 미한 양국은 당초 차관보급 협의체로 NCG를 출범하기로 합의했지만 정상 간 합의를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양측 국가안보회의의 차관급 인사들이 첫 회의를 주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NCG에 대해 기존 한미 확장 억제 관련 협의체와 달리 핵 등 미국의 전략자산 정보를 사전에 공유받고 기획부터 실행 단계까지 우리가 직접 참여한다고 설명해왔습니다. 그런 만큼 정보 공유와 한국의 참여 수준에 대한 협의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로버트 슈퍼 전 국방부 핵미사일 방어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한국 정부가 핵무기 사용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언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지,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지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다면 매우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Well, it's all going to depend again on what the South Korean side is going to ask to see and to know.
슈퍼 전 부차관보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핵 기획 그룹을 거론하며 한미 동맹에도 나토에 제공하는 같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적절한 수준의 정보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이노 클링크 전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부는 미국의 핵 능력은 주권적인 것이며 동맹국이 계획과 실행에 관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링크 전 부차관부는 그러면서 한국 국민들은 워싱턴 선언을 포함한 최근의 다양한 양국 간 관여, 행사, 성명 등을 고려할 때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약에 대해 안심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돼 한국군과 훈련을 했고 한국 국방장관이 미 공군 전략폭격기 B-52와 B-1을 시찰했으며 무엇보다도 약 3만 명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이행된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핵 공격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도 NCG의 핵심 논의 사안으로 거론했습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안키판다 선임연구원은 NCG의 주요 역할에 대해 미한 양국이 핵 우발 상황에 대비하고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공동의 접근법을 개발하거나 적어도 그 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ut I think it'll be an important moment for the two countries to truly discuss the possibility of nuclear conflict with North Korea.
판다 연구원은 또한 미한 양국이 북한과의 핵 충돌 가능성과 그것이 재래식 연합 군사 옵션과 미국이 필요한 경우 핵무기로 북한에 대응할 가능성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진정으로 논의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로버트 슈퍼 전 부차관보도 미국의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 명시된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양국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핵태세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 등 동맹국을 상대로 핵을 사용하면 정권이 끝장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슈퍼 전 부차관보는 정권이 끝장날 것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미얀 당국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Say quite frankly that if North Korea were to use nuclear weapons against the U.S. or its allies,
이것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가, 제대식 무기를 사용할 것인가, 북한의 모든 핵능력에 대해 대규모 공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제한적인 공격을 할 것인가 등 이런 종류의 논의를 NCG를 통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협의 그룹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미국 케이토 연구소의 에릭 고메즈 선임연구원은 NCG가 미국과 한국의 확장 억제와 위기 시 공조 능력을 다소 향상시킬 것이라며 그러나 미국, 한국과 북한 간 관계에서 긴장이 고조되거나 격화되는 현 상황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문제나 이슈는 전혀 다루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However, it does not address any of the underlying problems or issues that are driving the current tit-for-tat escalation or tit-for-tat spiral in the U.S., South Korea, and North Korea relationship.
고메즈 연구원은 한국이 핵무기를 추구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도록 NCG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벌 수 있느냐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면서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한국은 비교적 빨리 미국이 확약과 확장 억제력 신뢰성을 더 많이 보여주길 갈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평화연구소의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확장 억제력 제공에 대한 미국의 사고 과정을 더 잘 이해하는 데 NCG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궁극적으로 미국의 핵 확장 억제에 대한 결정은 미국 대통령이 내리는 것으로 현장의 구체적인 사실 없이 대통령의 생각을 미리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랭크 엄 연구원은 그러면서 NCG는 조율과 계획을 위한 유용한 메커니즘이지만 확장 억제에 대한 더 큰 확신을 원하는 보수 엘리트의 우려를 해소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향후 정례적 NCG를 통해 핵을 포함한 미국의 역량이 총동원돼 한국의 전력과 결합하는 한미 확장 억제에 강력한 실행력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수입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한 미군들에게 뒤늦게라도 최고의 무공훈장인 명예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이 미국 하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 의회에서는 한국전에서 공로를 세웠지만 명예훈장 수여 기한이 지나 훈장을 받지 못한 미군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하원에서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위한 명예훈장 신설을 골자로 하는 안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0일 하원 새치기 홈페이지에 따르면 공화당의 대런 수토 하원 의원은 이런 내용의 안건을 2024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하원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 기한은 지난달 30일 종료됐지만 새치기는 기한을 지나 뒤늦게 제출된 수정안도 받고 있습니다. 소트 의원의 안건은 육해공군 장관들이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공로를 재검토해 최고의 무공훈장인 명예훈장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에게 훈장 수여를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특히 장관들이 대통령에게 명예훈장 수여를 권고한 한국전 참전용사에 대해 훈장 수여 기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한국전에서 공로를 세웠지만 명예훈장 수여 기한이 지나 훈장을 받지 못한 참전용사들에게 뒤늦게나마 훈장 수여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미 의회에선 그동안 일부 한국전 참전용사들이 한국전에서 남다른 용기와 희생정신을 보였지만 공로를 세운 지 5년 이내에 수여돼야 한다는 법적 요건 때문에 명예훈장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정 인물이 아닌 한국전에서 공로를 세웠지만 명예훈장을 받지 못한 모든 참전용사를 대상으로 훈장 수여기간 규정에 예외를 두도록 하는 방안이 의회에서 추진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해 말 의회는 한국전쟁의 2친 영웅으로 알려졌지만 훈장 수여기한이 지나 명예훈장을 받지 못한 루이스 윌리엄스 대령에 한해 수여기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한편 공화당의 존 커티스 하원 의원은 북한 같은 테러 지원국에 있는 개인 혹은 단체의 러시아 지원 상황을 180일마다 평가해 지원이 이뤄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재하도록 하는 안건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뒤늦게 제출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나토 회원국들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환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네덜란드는 10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덜란드 외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해 나토 정상들의 협력을 요청할 것이라는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실험이 긴장을 고조시킬 뿐 아니라 사고와 긴장 격화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핵무기 실험이 금지돼 있음을 거듭 강조하며 북한이 이러한 실험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네덜란드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역내 노력에 지속적으로 지지를 보낸다며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엔과 유럽연합과 함께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벨기에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북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비어웨이의 논평 요청에 군축과 비확산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벨기에 외무부는 10일 벨기에는 군비 통제, 군축과 비확산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으며 나토를 군비 통제 노력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위한 중요한 장소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나토는 북한이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등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은 핵확산 금지 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를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외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글로벌 부 대변인은 10일 VOA에 국제와 지역 평화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지지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함께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글로벌부는 이어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한국 정상들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환영하며 안보, 인권, 민주주의와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는 유럽과 전 세계의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나토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11일과 12일 개최하는 연례 정상회의에 한국 등 아시아 태평양 협력국들을 초청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 6월 1일 기자회견에서 리투아니아 빌뉴스 정상회의에 역사상 두 번째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 태평양 4개국 정상 전원이 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or the second time in our history, we'll have all the leaders of the four Asia-Pacific partners, Australia, New Zealand, Japan, South Korea, attending our summit.
네덜란드와 벨기에도 아시아 태평양 협력 국가들의 정상회의 참여가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 수호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덜란드 외무부는 빌뉴스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아태 협력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것은 우리의 협력의 힘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대한 헌신과 관련해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토 동맹국과 아태 협력국들은 많은 공통의 안보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의 불법적이고 정당화될 수 있는 전쟁을 규탄하는데 어깨를 나란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덜란드 외무부는 비살상 군사 장비와 제재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아태 협력국들의 확고한 지원은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벨기에 외무부도 지정학적 경쟁이 심화되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유로 대서양과 인도 태평양의 안보는 서로 연결돼 있다며 아태 협력국들은 이 격동의 시기에 벨기에와 나토의 소중한 파트너라고 밝혔습니다. 또 아태 협력국 정상들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는 강력한 단결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벨기에는 아울러 중국의 강압적 행동에 대한 공동 대응도 강조했습니다. 벨기에 외무부는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과의 대화와 협력 증진의 중요성은 중국의 강압적 행동과 중러 밀월로 인한 도전의 직면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토는 중국에 대항하는 동맹이 아니며 계속해서 중국과 관여를 추구할 것이지만 경계 활동도 결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벨기에는 나토와 아태 협력국들 간 공통 의제를 환영하며 사이버 방어, 회복력, 군비 통제, 신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통일부가 하나원으로 불리는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를 7년 만에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민들은 인권이 보장되는 삶을 살고 싶어 한국행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한국통일부가 10일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하나원 개소 24주년을 맞아 하나원 본원시설 일부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날 통일부는 올해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해 하나원에 입소한 20대에서 30대 여성 탈북민 3명과 취재진과의 인터뷰도 주선했습니다. 신변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탈북민들은 특히 중국에서 합법적 신분 없이 지내야 하는 고충을 토로하며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는 삶을 살기 위해 한국행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탈북한 30대 여성 A씨입니다.
할도긴 할동도 할 수 없고 뭐 또 당당하게 나서서 이렇게 살지 못하다니까 우선 안전하고 싶고 나를 지켜야 하니까 지키자면 한국에 오게 그게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2019년 탈북한 20대 여성 C씨도 인권을 보장받으며 당당하게 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오면 신분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사람 인권이 보장되는 곳에서 이제 사람처럼 당당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C씨는 특히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은 인권이 보장되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잘 사는 나라로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어디서 뭐 좋게 된 계기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인권이 이렇게 보상되는 나라로구나 이런 그런 생각, 인권이라는 게 있구나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드라마 통해서 많이 이제 듣게 된 것 같습니다.
탈북민 A씨는 강제 북송의 두려움으로 인해 한국행을 결심하지 못하는 탈북민들이 중국에 많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으로 오는 길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누가 아는 사람이 없겠죠. 북송대에 가서 그 이제 후과 때문에 후과가 어떻게 처리될지 몰라서 감히 이제 행을 이제 행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거지 뭐 보고프지 않다 뭐 이렇게는 말 못할 것 같고요.
탈북민 C씨도 자신조차 목숨을 걸고 한국행을 결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고는 싶어 하지만 이제 오는 길이 너무 위험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못 오고 있으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목숨을 걸고 오다시피 와서 지금 성공을 했지만 이제 그런 용으로 해서 지금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탈북민들은 하나원에 대해 남북한 언어 차이와 한국 생활을 이해하고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원이 내외신 언론에 공개된 건 2016년 이후 7년 만입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 안성 하나원 본원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탈북민들의 재정착을 돕기 위한 한국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탈북민 수요를 중심으로 정착지원 체계를 설계하고 취약계층을 보다 두껍게 지원하는 한편 탈북민을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하나원은 한국으로 입국한 탈북민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통일부 소속기관으로 1999년 7월 8일 개원했습니다. 하나원은 탈북민을 대상으로 사회 적응 교육과 직업훈련, 법적 지위 확보 및 거주지 편입 지원은 물론 건강관리와 의료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는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취업을 돕기 위해 직업교육관을 개관하고 각종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권 장관은 탈북민에게 금전적 지원만큼 중요한 것이 직업훈련과 같은 재정착의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라며 하나원은 교육을 마친 수련생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 정부가 유엔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에서 북한이 제기한 북한 인권법 폐지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안법도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유엔인권위섭외가 한국 정부가 지난달 제출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UPR 최종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유엔인권위섭외가 지난 1월 실시한 한국에 대한 UPR에서 제시된 회원국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권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최종 입장을 담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북한이 UPR에서 권고한 북한 인권법 폐지를 거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법은 국제 인권 규범에 따라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며 폐지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앞서 한국에 대한 UPR 권고에서 북한 인권법을 도발적이라고 언급하며 폐지를 권고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일부 국가가 권고한 국가보안법의 폐지 또는 개정 등에 대해서도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은 북한으로부터의 안보 위험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국가보안법을 국제인권규준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러시아의 권고에 대해선 1948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부당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 이후 수차례에 걸쳐 처벌 대상과 법 정형을 조정하는 등 전부 또는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러시아, 스위스, 미국은 UPR에서 한국의 국가보안법에 대해 여러 권고를 제시했었습니다. 북한은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악법이라며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또 미국은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해 국가보안법 개정을 권고했고 스위스도 국제법에 부합하도록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할 것을 권고했었습니다.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됐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번 최종 보고서에서 일부 국가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권고한 북한 인권 관련 문제들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캐나다는 사전 질의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북한 인권법에 따라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북한 인권재단의 역할과 기능, 탈북 난민, 특히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한 메커니즘 포함 여부를 질의했었습니다. 또 휴먼 라이츠 워치와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등은 공개 소환을 통해 대북전단 금지법 제고, 강제실종 방지협약 이행 입법의 조속한 완료 등 여러 사안을 권고했었습니다. 당시 소환을 주도했었던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11 BOA에 공개 소환을 통해 요청했던 사항들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하지만 북한인권법의 당위성 주장 요구가 처음으로 반영된 건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제시했던 북한인권법 관련된 권고, 북한인권법 폐지 권고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입장 표명을 한 것은 이제 좋게 보고 있고요. 좀 아쉬웠던 건 이제 UPR 전에 이제 서면 질의를 통해서 뭐 캐나다나 스페인이 제시했던 질의했던 상황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이렇게 제대로 답변을 안 하거나 아예 답변이 없었던 것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좀 아무래도 좀 아쉽고요.
신 법률분석관은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 북한인권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핵심 이유는 국내 야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란 정확한 설명을 넣었다면 국제사회가 상황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UPR은 유엔인권이사회가 193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4년마다 검토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4주기가 진행 중입니다. 한국은 지난 1월 UPR 심의를 받았고 북한에 대한 UPR은 내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UPR은 각국의 권고 등이 포함된 실무그룹 보고서 채택 뒤 수검국이 권고를 수락하거나 거부하는 내용의 입장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해 채택되는 절차를 밟습니다. 하지만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수검국이 권고 사항을 거부해도 이를 강제할 대안이 없다는 한계가 있고 북한 등 인권 상황이 열악한 권위주의 국가들이 이런 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국가로 지목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 해결을 위해서는 농업 기계화와 자유시장 경제로의 전환 등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북한을 또다시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45개국에 포함시켰습니다. FAO는 10일 발표한 작황전망과 식량 상황 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전반적으로 식량에 대한 접근이 부족한 국가로 분류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내 대다수 인구가 적은 수준의 식량 섭취로 고통받고 있으며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2022년 농업 생산량이 평균 이하를 기록하면서 더 악화된 경제적 제약을 고려하면 북한의 식량 안보 상황은 여전히 취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했습니다.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가 장기화함에 따라 내부 상황을 가늠할 수 없는 유엔은 이번 보고서에서도 북한이 외국에서 필수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곡물량을 추산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FAO가 해당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07년부터 17년째 외부 식량 지원 필요국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제롬 소바주 전 유엔개발계획 평양 사무소장은 1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며 농업 기계화와 개발 원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hat affect North Korean agriculture and ability to produce food are structural issues. And so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단순히 식량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며 북한의 농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개발 원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소바주 전 소장은 장비와 장기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와 정치적인 문제로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비료 문제를 해결하고 종자 다양화를 이뤄야 한다고 소바주 전 소장은 덧붙였습니다. 앤드류 나초스 전 미국 국제개발처 처장은 북한이 국내 총생산의 4분의 1을 군사비에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유시장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향하고 집단 농장을 민영화하며 민간 사업을 장려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나초스 전 소장은 북한이 생산성이 매우 낮고 비효율적인 집단 농업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미한 동맹의 안보와 경제 협력을 증진하는 연구와 훈련에 대한 지원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인태해 전략 연구와 한일 여성 안보 전문가 공동 연구 추진 등이 대상입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미한 동맹의 안보와 경제 협력과 관련한 네 건의 국무부 자금 지원 계획이 공고됐습니다. 미 연방정부 지원금 정보 웹사이트와 주한 미국 대사관 웹사이트에 따르면 인도태평양 전략 도상 연습 계획에 10만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국무부는 미한 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앞으로 두 나라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1년의 도상 연습, 즉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기 위한 공모라고 설명했습니다. 선정된 기관은 학계, 기업, 과학기술, 정책,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선정해 기후변화, 공급망, 지역안정 등 인태해 전략 주요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를 주최하게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안보 분야 여성 역량 강화 계획에는 7만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선정된 기관은 경제 안보, 첨단 기술, 인도태평양 전략과 외교 정책 분야의 한일 여성 전문가들의 토론을 주최하고 한일 외교부와 연구기관 등 현장 방문을 실시한 뒤 정책 제안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경제 협력 관련 자금 지원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2023 바이든 윤 공동성명에 명시된 경제계획 추진에는 공공외교 강화를 목표로 총 20만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과 한국에서 선택한 주제에 대해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학술 강연과 토론회를 구성하며 학술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청소년과 시민사회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을 제안해야 합니다. 연구 주제는 공동성명에 명시된 경제 관련 목표인 경제 강압 대응, 특히 반도체와 주요 광물과 관련한 공급망 보완과 다각화,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 미국과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조율, 인공지능과 무선 접속망 네트워크 인프라, 우주 협력입니다. 국무부가 이번에 공모하는 자금 지원 계획에는 연구 교육기관과 비영리 비정부기구들이 지원할 수 있는데 특히 한국 소재 기관들이 선호됩니다. 신청 기간은 안보 분야 여성 역량 강화 계획이 20일까지이고 다른 두 건은 17일이 마감입니다. 국무부는 특히 모든 프로그램 제안에 미국 정책과 관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미국 전문가, 기관과의 연계를 구축하는 등 미국적 요소가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무부가 전 세계 여성 기업가들을 지원하는 여성 기업가를 위한 아카데미가 한국에서 처음 시작됩니다. 여성 기업가들이 성공적인 사업을 구축하고 관리하며 확장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선정된 기관은 20명에서 25명의 신생기업 최고 경영자를 선발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신청 마감은 17일까지이며 총 5만 5천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국무부는 여성 기업가 역량 강화가 올해 바이든 윤 정상회담에서 강조한 핵심 우선순위 중 하나라면서 참가자들이 한국 경제에 대한 기여를 극대화하고 미국 시장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한국 견제를 위해 서둘러 위성을 발사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정찰 위성이 상업용 위성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반벤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의 정찰 위성이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는 한국 군 당국의 평가에 대해 북한의 우주기술 수준과 과거 위성 발사 실적을 고려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that was probably what most people would have expected, you know, given the what's known about North Korea's level.
밴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6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은 지난 5월 31일 정찰위성 발사에서 발사체 발사 능력과 위성 자체의 역량 모두에서 결함을 보였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발사체 발사 측면에서 북한이 불과 몇 주 만에 발사 패드를 만들고 패드 완성 후 며칠 만에 발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발사를 서두르라는 위로부터의 압력에 따른 것이 분명하다며 이럴 경우 항상 실패와 실수가 따르기 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쏘아올린 위성이 매우 작은 위성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물리학적 측면에서 작은 위성으로는 높은 수준의 정찰 감시 능력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인 마커스 실러 ST 애널리틱스 박사도 고화질, 고해상도를 갖춘 다른 나라의 정찰 위성과 비교하면서 북한이 쏘아올린 초소형 위성으로는 군사적 역량 확보는커녕 상업용 위성 수준의 역량도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e US American Keyhole satellites, for example, are the size of a school bus, and they are great for looking down to Earth.
실러 박사는 위성의 크기는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며 일반적으로 대형 위성은 고해상도의 카메라를 탑재해 더 선명한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고 더 강력한 통신장비 탑재가 가능해 더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광학 정찰 위성인 키홀 위성의 경우 규모가 웬만한 학교 버스 정도로 지구를 관측하기에 좋지만 북한의 만리경 1호처럼 키홀 위성의 중간 연결 부분 정도 크기에 해당하는 작은 위성으로는 정찰을 위한 고품질의 정보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만리경 1호가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했다고 하더라도 가로세로 30에서 50cm 정도의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반 상업위성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외부 조력 없이 단기간에 광학 및 마이크로 전자공학 부문에서 극적인 진전을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부문은 5일 북한이 지난 5월 31일 발사했지만 2단 점화에 실패하면서 공해상에 추락한 북한의 위성 발사체와 잔해를 인양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합참은 서해에서 인양한 북한 위성체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정찰 위성으로서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어떤 부품 혹은 장비를 인양해 그런 결론을 도출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처럼 완벽한 위성 역량과 발사 능력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발사에 나선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보다 앞서 높은 수준의 위성 발사를 성공시킨 한국의 자극을 받아 무리하게 발사를 지시했기 때문일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I think Kim Jong-un ordered the launch because he was very embarrassed that South Korea had had a successful
브루스 벤의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지난 5월 초에 한국 누리호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위성 발사는 초소형 위성과 대형 위성 모두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은 한국이 자신들보다 먼저 위성 발사에 성공한 것에 매우 당황했으며 한국에 뒤처지지 않았음을 외부 세계에 과시하기 위해 과학자들에게 조기 발사를 독촉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도 김정은은 한국과 같은 능력을 보여주고 한국을 따라잡겠다는 욕망으로 발사를 서둘렀을 것이라면서 이 같은 평가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발사는 관련 역량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직언할 수 없는 북한 내부 분위기가 반영된 촌극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question is, did the technicians and scientists who developed the capabilities
맥스웰 부대표는 북한 내부에서 어느 누구도 김정은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진실을 그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면서 이는 김정은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점, 그와 같은 독재자는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2차 발사를 공언한 상황에서 1차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재발사를 원하는 북한 지도부와 역량 부족에 따른 추가 실패를 우려하는 전문가 그룹 사이에 내부적인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으며 이것이 다음 발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한국과 미국 당국이 위성 잔해를 인양하고 공동 조사를 통해 북한의 위성 수준을 분석한 것이 북한의 관련 역량 진전과 정치적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You know, this would provide an additional basis for pressure on North Korea per se, but
밴디펜 전 수석부차관보는 조사를 통해 북한의 기술 수준과 위성 구성 요소들의 출처 등을 밝힘으로써 북한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위한 장비와 기술을 계속 확보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벤의 선임연구원은 미한 양국의 분석을 통해 북한의 실제 위성 수준이 매우 조악하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평화적 목적의 위성 발사라는 그들의 주장도 무색해졌다고 말했습니다.
Whil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be interested that North Korea hasn't mastered satellites,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위성 발사 주장을 일축하고 실제로는 탄도미사일 기술 진전을 목적으로 관련 발사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이것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규탄하는데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뉴스투데이 2부를 마칩니다. 역사 속 오늘 1979년 7월 11일 미국 최초의 우주정거장 스카이랩이 6년간의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귀환합니다. 스카이랩은 귀환 도중 오스트레일리아 서부와 인도양 상공에서 대기 마찰로 부서졌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6년 전인 1973년 5월 우주에서 생물의 활동상을 알아보기 위해 우주실험실 스카이랩을 발사했습니다. 당시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무중력 환경인 스카이랩에서 실험할 내용을 공개 모집했습니다. 실험 중에는 미국의 한 여자 고등학생이 제안한 우주에서 거미가 거미집을 지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실험도 있었습니다. 스카이랩에 실려간 거미 두 마리는 우주에서 거미집을 짓는 데 성공합니다. 이 밖에도 우주인은 지구와 천체 관측, 의학과 과학 등 여러 분야의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합니다. 이후 스카이랩은 부품 고장 등으로 재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1979년 7월 11일 지구로 귀환하게 됩니다. 1533년 7월 11일 영국의 헨리 8세가 로마 교황에 의해 파문당합니다. 헨리 8세가 교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 형수이자 아내였던 캐서린과 이혼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491년 헨리 7세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헨리 8세는 형 아서가 죽자 왕위를 계승하고 형의 아내였던 캐서린과 결혼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왕위를 계승할 아들이 태어나지 않자 헨리 8세는 캐서린과 이혼을 결심하고 로마 교황 클레멘스 7세에게 이혼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막강한 권력을 등에 업고 있던 교황은 유럽의 최강국이었던 스페인 왕의 이모였던 캐서린의 이혼을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헨리 8세는 영국 교회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성공회를 설립합니다. 이에 반발한 교황은 1533년 7월 11일 헨리 8세를 파문함으로써 보복합니다. 헨리 8세의 이혼 문제로 시작된 종교개혁은 훗날 그의 딸 메리가 여왕이 되면서 종교 문제로 불거지고 이는 영국의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킵니다.